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 내용을 잠깐 또 살펴보고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를 보시면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이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는 교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회. 교회는 나중에 이제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육체적으로 육체를 입은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천년 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결국? 결국은 여기 이 7년 환란기를 하여튼 통과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하여튼 거길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면서 거기에 양들이 들어가는 왕국이 영존한 왕국의 양들이 들어가게 되고 염소는 영존한 불의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상 맨 끝에 7년 환란기 맨 끝에 가게 되면 누구만 남냐면 양과 염소만 남는 거예요. 맞죠? 그 양과 염소 중에 염소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 속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누구만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양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가 7년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7년 환란을 다 통과해서 교회가 통과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휴거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휴거를 딱 받게 되면 땅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만일에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대로 7년 끝까지 다 통과를 해갖고 7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면 이제 드디어 휴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때 일어난다 그러고선 휴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일어났다고 이제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땅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믿지 않는 자, 누구 쉽게 얘기하면 염소만 남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염소만 나오면 염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 일어나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남는다니까요. 휴거가 맨 마지막에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위 얘기하는 양에 속한 사람은 휴거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휴거를 다 받으면은 물론 휴거 받았다 그 순간에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받는 순간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하다고 쳐도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될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7년 다 환란을 통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거를 가리켜서 나팔 소리가 난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또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이 3년 첫 3년 반 끝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서 그때 휴거를 받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뭘 찾아봤냐 하면 여섯 개 봉인이 다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맨 끝에 뭐가 임한 거예요? 여섯 개 봉인이 임하니 끝이 나니까 이미 7년이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끝나니까 이미 또 7년이 끝난 거죠? 맞죠? 예. 그럼 이때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들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휴거가 일어나 버리면 육체를 입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게 돼요. 그럼 천년왕국에 누구만 들어가요? 이 휴거를 받아서 몸이 영화롭게 된 그 사람들만 들어가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65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 100세 사람이 죽는다 그러고 100세 죽으면 그게 저주받은 거라 그러고 그게 아이 때라고 그러고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때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휴거는 이 7년 환란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한두 개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휴거란 말이 성경에 있냐? 휴거라는 말은 영어로 랩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라틴어 라페레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 라페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스어 이제 하르파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채워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채워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랩처, 휴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예, 없죠. 근데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걸고 이제 가지고 걸고 넘어지거든요. 휴거란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말은 없는데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할아버지란 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없어요, 할아버지. 없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없는 겁니까? 예,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 휴거라고 하는 그런 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 이런 말 자체는 예, 성경 안에 없지만 성경 자체가 휴거니 삼위일체니 할아버지와 같은 말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갖고 트집잡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대답하면 되겠고 채워 올린다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빌립을 채워 올려서 예,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아소도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런 단어에도 여기 사용이 되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거든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휴거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어린 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다 휴거라고 하는 것을 휴거, 랩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 사건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휴거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냐? 에녹이라는 사람 죽지 않고 하늘로 채워 올라갔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빌립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극단적인 그런 교회들에서 이 휴거가 생기기 전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휴거가 딱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이랬는데 결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2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달됐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가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 찬스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고 자기 교회를 섬겨라. 휴거가 일어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그와 같은 단체나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을 찬스가. 근데 아까 보니까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니까 민족과 그 언어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무수한 사람의 숫자가 구원받는 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란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 휴거 전에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시면은 그러면 극단적인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쉬울 때 믿지 않으면 어려울 땐 믿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믿기가 쉽잖아요. 이럴 때도 안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내릴 때 우리가 성경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6장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배경 설명을 지금까지 환란기, 다니엘의 70일에 적그리스도, 대환란 등등에서 환란 전 휴거, 그다음 휴거가 뭐냐 이런 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봉인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일곱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봉인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여기 가서 보시면 와서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절 거기도 와서 보라, 5절에도 와서 보라, 7절에도 와서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 그냥 오라로만 기록이 돼 있어. 오라. 다 이 구절이 이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인데 정복하고 정복하고 지금 해서 지금 자기의 뜻을 지금 성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가서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흰말이 또 나오네요.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예. 이거는 지금 이게 환란기에 들어가서 예, 지금 적그리스도가 관을 받아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그와 같은 장면이지 결코 19장 그 11절에 나오는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기 여기 6장 2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존재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지금 땅에서 예, 일을 벌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서 봉인을 떼니까 환란기가 시작이 되니까 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 그 70일의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예,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장차 이말 통치자라고 되어 있죠.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그 통치자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예, 짐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4절에도 가서 보면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죄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정복하고 정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장 21절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두시고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통치 이 마지막 한 이레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년 환란기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선 이 7년 환란기의 뒷부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이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 6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2절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가서 보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6절 가서 보니까 기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8절 가서 보니까 사망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0절 여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일들로 봐서 이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이거 앞뒤 문맥상 벌써 이 사람이 땅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니까 지금 생기는 일이 악한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나 또 많은 프로테스탄트 이런 교회들이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장로교 웬만한 그런 주석 이렇게 하시는 거 가서 보면 다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장로교가 어디서 나와서 그래요? 천주교에서 나왔거든요.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신학이 지금 다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거기 이제 둘째 봉인을 여는 거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둘째 봉인을 열게 되니까 어떤 색 말이 나옵니까? 붉은색 말이 나오죠. 붉은색. 그렇죠. 피를 뜻한단 말이에요. 피. 그 위에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칼. 이게 뭘 뜻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자,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하고 가서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를 이제 할 텐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사실을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이제 셋째 봉인을 여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셋째 봉인을 여니까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 하더라. 이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 예. 그러니까 저울이 지금 식으로 무슨 전자저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옛날에는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물건을 올리고 이쪽에 추를 올려서 이 두 개가 같으면 같은 무게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저울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건을 무게를 다는 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물건의 무게. 근데 6절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일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일 데나리온이면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일 데나리온은 일반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얻는 품삯이 일 데나리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걸 다 뭘 하나 산다는 거예요? 밀 한 대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보리 석 대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 한 대가 여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큰 대박을 한 대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에게 주는 최저의 그 양식의 양이 있어요. 하루 먹고 살 만큼만 딱 주는 양식의 양이 있었어요.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한 사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도의 그만큼뿐이 양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기름과 포도즙은 주로 이제 의학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적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그래서 그 일은 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막는 그런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벌써 창백하다.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지금까지 말이 몇 개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말이 지금 네 개가 나왔죠. 근데 그 전에 말탄 사람들 나왔는데 말탄 사람들이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셋째 말까지는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데 넷째 말은 지금 누가 탔다 그래요? 사망이 탔고 또 지옥이 그와 함께 있더라 해서 사망과 지옥이 의인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처럼 의인화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표적으로. 그러니까 사망, 지옥 이런 게 탔다 그러니까 말에 어떻게 사망이 탈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 뭐 무슨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대문자로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섯 개의 봉인이 총 7년 동안 다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섯 개 봉인이 끝나면은 그럼 7년이 끝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일곱 나팔이 있는데 일곱 나팔이 한 중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반 정도 해서 뒷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맨 마지막에 일곱 개 금병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최종적으로 거의 끝부분에 가서 다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사망과 지옥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럼 어디하고 지금 겹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9장에 9장 한번 요거 그대로 두시고 9장 가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면 두 번째 3년 반에 한 중간쯤 어디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때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바닥 없는 그 구덩이를 여니까 그러니까 큰 메뚜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그래갖고서는 4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의 때가 한 다섯 달 동안 진행이 되고 물론 그 이후엔 많이 죽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이제 나와갖고 11절에 가서 보면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이 땅에 울리게 될 때 그때 엄청난 것 같은 그 고난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임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와 같은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번째 봉인을 띄게 될 때 사망과 지옥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이 여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여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사망과 또 뭐가 같이 했다 그래요? 지옥이 같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누가 나와요? 메뚜기들이 나온다니까요. 메뚜기들이 나와서 사람을 엄청나게 이 고난을 주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전 모르겠어요. 전갈이 쏠 때 얼마나 아프게 쏘는지 뭐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맛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사람들을 이제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장으로 넘어와서 넷째 봉인은 이제 열었는데 그들이 사망과 지옥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칼로도 죽이고 기근으로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도 죽이고 또 뭘로도 죽여요? 땅의 짐승들도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아무리 큰 짐승이라 해도 사람을 보면 일단 물러나고 무서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가서는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개도 사람을 덮치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에스겔서 14장 요 그대로 두시고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금 네 가지 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지금 여기가 똑같잖아요.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단지 하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역병. 근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이 왜 죽어요? 병 때문에 죽지 왜 죽습니까? 그렇죠? 그냥 죽을 리는 없잖아요. 병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이 네 번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이와 심한 그런 역병이 생겨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제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는 얘기 있죠. 예,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를 교회가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건 거의 지옥이나 준지옥이거든요. 준지옥. 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시켜줬다고 했는데 이런 준지옥에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더해서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아예 그건 내려놨잖아요. 우리 의인은 누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건 내려놨지 않습니까? 예, 오직 뭐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니까 어떻게 돼? 휴거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또 성경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 구원에 이르도록 진노에서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봉인 열리는 게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뭘 봤어요? 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돼. 여기서 지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선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비유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실제 이야기입니까? 실제 이야기예요. 그 실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가 나사로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죠. 뜨겁다 그러죠. 물 좀 축여달라 그러죠. 말하죠. 보죠. 느끼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그 몸은 여기 있잖아요.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런 혼들이 나오는데 지금 혼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혼은 잠을 잔다 해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지금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아, 육신적으로는 아, 죽어 있는 거지 지금 완전히 순교를 당했잖아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어디에서? 제단에서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희생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지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예복은 왜 줄까요? 입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줘요? 뭐가 있어야 입을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지 입을 수 있잖아요. 몸이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죽은 부자도 또 그때 나타난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다 뭐가 있어요?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옷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여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혼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지금 여기가 지금 다섯 번째 봉인이잖아요.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년이 할 때가 거의 다 끝났다. 7년 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더 참고 기다려라. 지금 내가 그때 가서 원수를 확실히 갚아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우리는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습니까? 부활의 몸. 아직 입지 안 했죠? 예. 네. 부활의 몸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우리 영어로는 soulish body. 혼적인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어떤 몸.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몸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그런 몸도 아니에요. 중간 단계 어떤 몸인데 거의 영화로운 몸 비슷한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자들이 있어요? 목 베인 자들에 누가 있어요?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 혼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혼들이 여기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는 반란기 때 어떻게 죽는 것 같아요? 순교인데 순교인데 어떻게 목이 잘려서 죽는단 말이죠. 예, 목베임을 당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믿어야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순교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물건을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일단 받으면 그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돼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이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맞습니까? 여기 이 7년 환란기 속에 구원받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증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그 증표로 나타나요. 입으로만 아닙니다는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7년 환란기 때는 뭐로 그게 확증이 돼야 되냐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걸로 확증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목이 베인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는 교회가 다 올라간 그 이후에는 이 땅에 어떤 복음이 선포가 되냐 하면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왕국의 복음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지금 여기 대환란기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죠.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4장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고 왕국의 복음이 끝이 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법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3절 가서 보니까 여섯째 봉인을 이제 여시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들과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숨어요. 숨어갖고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런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너무 무섭고 그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해서 여섯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의 엄청난 움직임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도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요엘서 2장 30에서 31절 여기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의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때예요? 주의 진노의 날이 임하는 때. 이게 뭐 성경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34장 4절에도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2절 읽어볼게.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주의 진노의 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뭘 얘기해요? 천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되면서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의 날에 무서운 때가 임하는 이와 같은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